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금요일 밤을 사모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 한 사람, 우리 혼자만 있었다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서로 안에서 위로가 되고 또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그가 상소하지요. 나는 가이사 앞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또 감옥에 2년 동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한 4년 정도 지났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5년도 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 주었던 원로 목사님,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4년 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쓸만한 물품들을 좀 챙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줄 이 위로금도 좀 챙겨주었습니다. 이 고대의 감옥의 특징은 이 죄수들이 먹어야 할 음식도 자기가 다 벌어야 했고요. 자기가 심지어 있는 그 감옥의 세금도 자기가 다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4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그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 다 알고 그에게 위로금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위문품과 위로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 목사님이 잘 지내고 계실까? 추운데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을까? 밥은 잘 먹고 지내시고 계실까?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우리와 같이 이런 질 좋은 종이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파피루스라 불리는 그 둘둘 말아있는 그 종이에 적힌 이 편지 내용을 읽으려고 온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가슴으로 이 편지 내용을 이제 같이 듣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계실까?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드디어 이제 편지를 뜯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려졌음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감옥에서 지내시느라 힘들어서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도리어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형제님들 안녕하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여기서 말한 이 당한 일이라는 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갇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늘 그 내용을 서신서에 적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이전처럼 그가 했던 듯이 마음껏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증거할 수 없겠구나 하고 그들은 은연중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을 그가 로마의 죄수가 되자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위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시위대가 누군가 하면 이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이 로마의 황제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법도 만들고 법도 변경시킬 수 있고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죽고 사는 일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이 거의 죽을 쯤 됐을 때 이 황제가 손으로 살려라 죽여라 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가졌던 것은 사람의 목숨도 자기 손가락 하나로서 움직일 수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황제를 암살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 황제도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할 때 사상이 검증된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이 로마의 최고급 엘리트 군대들을 자기 주위에 배치시켜놨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다 병사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를 맡기지 않고 로마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을 두었던 것이죠. 이 로마 역사를 찾아보면 이 로마 황제를 보호했던 이 시위대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냐면요, 로마 황제가 자칫 잘못 사고로 죽게 되면 이 시위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로마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로회도 이 중에서 뽑혔고 총독과 엘리트 최고급 장교들이 다 이 시위대 안에 있었어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을 찾아왔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잡혀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안팎에 소문이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상상해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야, 이번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새로 잡혀온 죄수가 있대. 그래? 그 죄수는 무슨 죄목으로 여기까지 잡혀왔는가? 뭐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건물을 불태우는 방화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세금을 속인 어떤 그런 탈세의 죄를 저질렀는가? 여보게, 그는 그런 죄들로 잡혀온 것이 아니네. 그의 죄목은 아주 독특하다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닌다네. 허허,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여겼지만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돼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독특한 죄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는요, 이 시위대 안에 갇혀있던 이 죄수 한 사람을 맡기 위해서 16명의 이 병사들이 4개조로 나눠서 한 조당 6시간씩 사도 바울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네 사람이 한 팀, 또 다른 네 사람이 한 팀 돼서 하루에 6시간씩 사도 바울이랑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기회만 있으면 뭐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6시간 동안 그 12대 장교들이랑 있으면 예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꽂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마 문헌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이사랴 네로 황제 있죠. 그의 인친척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또 나중에 더 흘러가면 로마의 이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죠. 그 모든 시작점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못을 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절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진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예전에 왜 우리가 이 전쟁하러 갈 때 이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전쟁하러 가면 막 나무와 이 풀들이 막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칼을 들고 그 앞에 길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전이란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오히려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비록 죄수로 여기 로마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빌립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읽었을까요? 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이 바울 목사님 진짜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그럴 리 없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 4년 동안 혹은 5년 넘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 혹은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착고로 매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24시간 7일 동안 병사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로마 시민이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친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혹은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뭐 먹을 것이 풍성했겠어요? 삼시세끼 먹는 메뉴가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수준으로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감옥이 뭐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뭐 우리처럼 무슨 푹신푹신한 매트리스가 하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춥고 겨울날에는 날씨가 너무나도 싸늘할 정도로 추운 거죠. 안 그래도 할 일 많은 이 로마 황제가 일개 팔레스타인에서 온 죄수를 만나주는 일에 시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감옥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실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황제 앞에서 나갔는데 너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치광이가 어딨냐 하고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서 죽여라 하면 정말 그냥 사형장에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은요 마냥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불안한 요소들, 불편한 삶, 그러한 시간들이 무려 지난 4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나 자신도 모르는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 그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당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한다면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보낼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도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어려운 환경, 불편한 요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눈을 들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남자들은요 하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돼요.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났으면 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 되는 게 군대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뭐 요즘엔 2년도 채 안 됩니다만 한 2, 3년의 그 시간들을 군대에서 보내는데 이 어떤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은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 2, 3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라고 그 지난 날을 회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교훈들, 사람과의 관계, 조직을 이해하는 것들을 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라고 지난 날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거기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과 또 살과 피가 되는 교훈들을 몸소 익히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고 보면 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이 10%고 그 나머지 90%는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사건 그 자체보다도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막 힘들고 아픈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 가지 부류로 반응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막 싫어서 주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그 지나온 그 신앙들 다 버려두고 교회문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봐도 야 저분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살아가지? 야 저분 정말 힘들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그것은 인생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명한 예가 이 물컵의 예 아닙니까? 똑같이 반쯤 차여있는 물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반이나 차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야 반이 비어있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물을 보면서도 똑같은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같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가느냐에 따라서 180도 그의 인생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먹을 것 없이 살아가는데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집에서 왕 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육식을 매일 먹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4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을 거예요. 아휴, 참 사도라 했는데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4년이란 시간이 이 긴 시간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앙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펜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이 12절 중반에 있는 도리어라는 단어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도리어라는 단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저는 도리어의 신앙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리어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어떠한 환경에 지금 처해 계신지,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처한 상황들이 나쁠 수는 있죠. 내 집이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겪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혹은 과거에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요즘엔 또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일어나는 내 배우자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내 안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지혜를 구해도 지혜가 나지 않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남들 모르게 한숨 쉬고 있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중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도리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안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참 가난하지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도리어 이 가난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래, 이것도 주님의 뜻이지. 그래, 내 몸이 병들고 약하니까 도리어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아무 문제도 없고 내 몸마저도 건강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까? 이것도 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 가정에 위기가 없었다면, 내가 내 가정을 이만큼 품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까?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만큼 찾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도리어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리어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 11년 정도 참 고생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 타지에 어느 정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이민자로 살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도 힘든 것이 이민자의 삶인데 이 요셉은 어때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옷도 다 벗긴 채 그 밑바닥의 노예의 신분으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밑바닥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으니까 요셉이 겪었을 그 수치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매일 밤 눈물 젖은 빵을 홀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1년 정도 살아가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그가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지하 감옥에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혹 그 스스로 나는 이제 목숨을 끊어야 하겠다 해도 그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쯤 되자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와 우리 자식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들이 구하죠. 그러자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빗줄기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진 풍파 겪어가고 그 큰 물들 다 맞아가면서 그 빗줄기를 맞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양분이 되고 꽃씨를 날리면서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한 송이의 꽃을 피워가듯이 하나님이 고난과 우리 삶에 있는 때로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과 내 심장을 붙들 것 같은 그 조여오는 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원수들은 활로 너를 쏴 죽이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요셉의 활을 강하게 하셔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게 하셨다 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들은 그냥 위기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에요?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다윗도 그리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착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목사님 평상시에도 복음 전도라면 목숨을 걸고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저분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저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라도 나가서 전도해야겠다. 나라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쓰여야겠다 하고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 착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봐라. 사도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우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4년 동안이나 저렇게 길게 감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오히려 이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야겠다 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울의 명성을 한번 띄워보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속에는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가 싶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 선거할 때쯤 되면 그 후보자들 가운데 오르는 분들이 평상시랑 좀 행동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으세요? 밥도 막 사주고 또 때로는 막 좀 선물 공세도 좀 하고 평상시보다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한국교회에서 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은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평상시랑 행동이 다른데. 그냥 다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상시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직분자 투표가 있던 없던 평상시에도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의도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 마음이 좀 이렇게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신앙을 저 따위로 하나?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막 이렇게 좀 울분이 솟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하는 일이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시간이 지나면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관되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처음에 이러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이게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코웃음 쳐야 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섭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착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구나. 야, 그럼 되었다. 이 고백이 지금 18절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18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18절 이 세 단어가 무엇이죠? 기뻐하고 또한 뭐해요?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막 웃고 싶어도 웃을 일 없는 내 인생,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냥 잠 못 자는 그 밤을 너무나도 많이 보내고 있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감옥에서 지금 언제까지 살아갈 수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가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처해왔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었어요. 도리어의 신앙.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착한 의도로 하든 악한 의도로 하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혹시 NIV 성경책이나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이거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다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사실 이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rejoice. 나는 지금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옥에 처해 있고 지난 4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I rejoice. 나는 지금 기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혀를 차고 고개를 가로저을 만큼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도리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또한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